제가 그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두 가지를 빼먹었네요. 하나는 저 뒤에 게시판에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언제 기도하는지 시간이 써 있고요. 그분들은 이 바인더를 가지고 본당에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인더는 현재 저희 목회 목양실에 지금 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다른 곳에 앉자는 곳에 지금 비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시 알려진 정해지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15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알기를 원하시는 거, 내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뭘 알기를 원하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리시길 원하는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은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특별히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관계 회복을 통한 구원으로서의 부르심과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눌 것은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따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하지만 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알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욱 믿는 자들이 더욱더 알고 그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풍성케 하는 것 자체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풍성하게 하실 못해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풍성해지면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 부르심의 사명은 먼저 사명이 있기 전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부르심이며 그리고 이 부르심은 깨진 관계로 회복시키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이면서 더욱더 나아가서 이 부르심 안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존재를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존재를 더욱더 참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한편으로는 죄 지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회복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맥스 루카드가 쓰고 그 다음에 영화됐던 그 You Are Special이라는 그 만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안 보는 것처럼 눈빛이 혹시 커지시는데 너는 특별하단다. 아, 안 보셨어요? 네. 저는 저희 딸이 있어서 제가 이거 제일 먼저 보고 딸한테 보여줬는데 너무너무 즐겁게 봤던 영화입니다. 혹시 안 보셨으면 어른들도 봐도 너무너무 즐거운 아주 유익한 만화 영화입니다. 맥스 루카드가 쓴 너를 특별하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펀치넬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늘 점표를 잘하면 못하면 검은색을 이렇게 막 붙이고 잘하면 별표를 반짝반짝 하는 걸 붙이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마을들은 좀 더 원미기라고 해가지고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을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펀치넬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매일마다 잘못하는 게 많아 필수도 많고 해서 맨날 검은 점을 맨날 몸에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나는 맨날 이렇게 검은 거만 붙이고 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나 너무 나가기 싫다 사람 만나기 싫고 그래서 맨날 검은 거 붙인 친구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고 더욱더 나쁜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펀치넬로가 루시아라는 이 웬미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루시아는 신기하게 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별표도 붙어 있지 않고 잘했다는 표시 별표도 없고 못했다는 검은 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아니 루시아의 몸에 저게 왜 붙지 않지? 그걸 가만히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가 뭘 하든지 얘가 잘한 일에 대해 가서 별표를 붙이면 별표가 몸에 붙었다가 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꼬무표를 거기다 몸에 붙여요? 근데 꼬무표도 붙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안되겠다 가서 왜 그런지 물어봐야지 해가지고 그 루시한테 찾아가가지고 너는 왜 사람들이 너한테 붙이면 별표 잘했다는 별표나 또는 못했다는 점 또한 붙지 않냐? 그랬더니 루시아가 네가 그러면 그 대답을 알고 싶으면 엘리 아저씨한테 한번 찾아가면 좋겠다. 그림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네, 넘겨줘 보세요. 네, 더 하나 더. 네, 하나 더. 네, 하나 더. 라지오, 예, 여기입니다, 이제. 잘해주세요, 집사님. 안 되겠네, 이거. 네. 열심히 나는 나온 줄 알고, 예. 아, 여러분은 왜 근데 표정이 이렇지나 이러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예, 물어보러 갔습니다. 네, 엘리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엘리 아저씨가 복수였어요. 런빅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째서 루시아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엘리 아저씨가 말하기를,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기를 규정하지 않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기 때문이란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마음먹기 때문이란다. 이것이 엘리 아저씨가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좌우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듯이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가 아닌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나에게 검은 표를 붙였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자신을 상대로만 해서 하나님 자신을 상대로만 해서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신만 의지하여서 살아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부르심의 의미예요. 근데 이 부르심은 단순하게 나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vocation, calling으로서 부르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vocation과 avocation, 영어에서 두 단어를 사용하시죠. 그죠? vocation은 직업으로 쓰고 avocation은 부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not, not이, 아마 A라는 단어가 not vocation이라는 의미를 쓴 것 같아요. 직업이 아닌 것. 네. 여러분, 직업이 무엇이고 부업이 무엇이죠?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직업은 뭐죠? 부업은 뭐고? 직업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직업이고 부업은 조금 시간을 투자하면 부업인가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근데 본질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직업과 부업에 대한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라 직업을 통하여서는 내가 그 일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기쁨과 생명이 살아나고 이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또 나의 이 생명이 전가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사회가 밝아지고 있는가?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사회가 정말 서로 더욱더 선해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나가고 있는 부족함이 채워지고 있는가? 예, 그게 vocation입니다. 근데 만약 avocation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하면 할수록 힘만 드는 돈은 벌 수 있어요. 돈은 벌 수 있고 삶은 유택할 수 있는데 하면 할수록 자기를 죽여갑니다. 거기에는 삶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돈을 위해서 할 뿐이지. 그래서 하면 할수록 힘이 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짜증을 만들어내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부업은. 그러니까 부업은 정말 부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케이션과 어보케이션은 완전 다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케이션을 한두 가지만 갖고 있는 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많은 걸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분들은 많은 잡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회가 더욱더 윤택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러지 못하고 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 안 하는지 네. 그 차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어른들은 이미 다 잡을 잡고 있지만 우리 젊은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내가 vocation, 내가 calling, 내 잡을 얻었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현자매님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너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죠? 네. 다른 분들도 다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미 우리 하고 있는 우리 정해서 이제 어떻게 나는 왜 이 잡을 나는 이게 정말 천직이라 생각한다. 네. 뭐 어떤 근거가 있으세요? 이 잡을 갖게 된 과정.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네.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이 같이 행복하고 네, 사회가 아주 밝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 할렐루야. 아 그럼 너무 좋죠. 네.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대학교 갈 때 너는 이걸 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너는 이게 천직이니까 대학교도 계속 이걸 해야 돼. 한 과목을 선택했으면 계속 해야 돼. 아니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것도. 많은 경험을 해보고 내가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해봐야죠. 실패도 해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우리 어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거라고. 얘는 이게 가장 좋은 직업이니까 내가 너를 봐온 결과 넌 이게 맞아. 이거 해.
그게 변호사든 의사든 뭐 학생 직업이 가르치는 자비든 아니면 뭐 건축기사든 뭐든 간에 그렇게 정해줬다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않고 이것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줘야 됩니다. 환경도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보케이션을 갖게 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능도 마찬가지, 재질도 마찬가지 또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막 자라가고 있는데 아직 뭔지 모르고 막 커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릴 때부터 근데 명쾌하게 나는 이 작업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저희 딸은 그랬어요. 유치원 때부터 자기는 선생님 할 거라고. 네, 지금도 이제 선생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는 어느 정도로 선생님에 대한 집착이 있냐면 어릴 때 유치원에서 놀 때는 아이들하고 막 놀면 늘 얘는 학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선생님 말. 난 선생님. 학생. 나는 선생님, 너는 학생. 오케이?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막 쿠데타 일으키는 거죠. 나도 선생님 하고 싶어! 어, 그래? 그럼 오케이. 우리 딸이 한 얘기가. 너 그러면 선생님? 나는 그럼 오늘 원장. 한 번도 학생을 한 적이 없어요. 야, 내가 그래서 우리 딸한테 넌 참 대단하다, 진짜.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의 삶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왜 아닌 거를 빨리 아껴줬잖아요. 실패가 늦게 가서 가봐요. 저는 제 길을 찾아가는 데까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빨리 찾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왜 보케이션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전에 여러분 보케이션이라는 거는 소명받은 사람들에게만 썼던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카톨릭이 다스리고 있던 중세 시대에 이 보케이션은 누구한테만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냐면 이 성직에 관련된 사람들만 갖고 있었던 단어예요. 성직과 관련된 사람.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칼빈 이후의 사람들이 이 단어를 세속화의 거룩한 삶으로 갖고 왔던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어디에서?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라든가 그 안에 테두리에 있었던 사람만 성직이라는 걸 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루터를 통하여서 이 말이 의미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미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루터는 부르심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부르셨는데 의로운 righteousness뿐만 아니라 우리를 vocation 또한 justification과 같은 등급으로 놓았다는 것이에요.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인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창조를 돌보게 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신의 창조를 돌보게 했고 그의 선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들을 그 모든 창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오케이션을 주셨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되게 좋죠? 정의가? 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창조의 봉사자로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예 중에서 중요한 한 예가 있는데 이런 예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이에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런데 루터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의 필요한 양식을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매일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농부와 재본소 작업자와 제빵사와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음식이 공급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욱더 더 나아가서 트럭 운전사, 공장 근로자, 은행가, 창고, 종업원, 식음료 서비스 종업원 또한 다 덧붙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전체 경제 시스템이 가진 모든 단계가 우리가 아침 식사로 먹은 베이글이나 토스트와 같은 음식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음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들의 직업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평범한 사람들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vocation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각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스테이트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의 삶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정부, 각 사회 계층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고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병원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듯이 우리는 각각의 자배 의미들을 다 갖고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서 우리는 보케이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르심이 교회의 신분, 가정의 신분, 국가의 신분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태어난 각 시점들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와 문화, 정치적 환경 등 모든 것들이 다 시대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회와 정부 문화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사회, 정부 문화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서 그 일을 하도록 또한 부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사실 무슨 일이라든 상관없어요. 직업을 무엇을 선택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할 때에 중요한 거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기쁨과 확신이 있어요. 중요한 건 기쁨과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다니기 하기 위해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저의 은사 중에 김준규 원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아들이 한 분이 있어요. 김준규 원장님이신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제 삶의 모든 것,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다 배웠던 분인데, 그분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 이름이 원래 그분이 김교진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교진이라고 지고 교신이라고 지었는데, 네,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제가 같이 나눠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김교진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친구는 제가 만나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성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온화함이 부처 저리가 딱 만났는데, 막 4학년 때 만났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 무슨 제가 40대 어른을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말 한마디도 거의 없고, 말 한마디 되게 막 생각 오래 하고, 막 너무너무 성품이 좋고 좋은 친구였는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수학을 너무 못해요. 수학을 너무 못해요. 그래갖고 이 부모님 두 분이 너무너무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근데 드디어 이제 문제가 5학년 되면서 터졌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들어올 시간에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네. 중간고사 끝났는데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나,
몇 시간 뒤에는 안 들어오겠다 나가봤더니 문 밖에서 집에 못 들어오고 울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냥 펑펑 울고. 그래서 이제 왜 우냐 그래 데려와 내 들어와라 그래 들어와서 들어왔어요. 그러고서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펑펑 울고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수학 5점 맞았어요. 울만하죠 그죠? 수학 5점 찍어도 5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확률이 25점은 남아야 되는데 하나만 찍어도 5점 맞아서 펑펑 울고 있었던 그 모습. 그때에 김교수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김승희 원장님이 자기 아들에게 한 얘기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수학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수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학에 했느냐 수학을 잘 맞았느냐 수학 점수를 잘 못 맞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너처럼 생각한다면 만약 수학 100점을 맞은 사람은 그것으로 자신이 찬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떳떳하게 살아가야지 그게 옳은 것이냐. 100점 맞은 사람은 어깨를 당당히 펴고 맨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게 옳은 거야? 0점 맞은 사람은 맨날 이렇게 쭈꾸리 앉아서 울면서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자책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자책하는 게 옳은 거야?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아들로서 지금 살고 있느냐의 문제다. 하나님 아들로 0점을 맞았다면 그것도 괜찮다. 하나님 아들로 0점 맞아도 그건 괜찮다. 그러나 만약 100점을 맞았는데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다.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 28살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28에 대학교 들어갔잖아요. 제 남대문 생활하고 중국어 장사하고 염색공장 일을 하고 네, 그 젊은 날에는 삐끼도 하고 말 안 했지만 DJ도 하고 6개월 동안 네.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0점을 맞아도 되고 또 100점을 맞아도 되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네. 원래 중고등부에 10분만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럴 줄 생각을 안 했는데요. 주요. 네. 다음 주에 하죠. 뭐 계속. 네. 뭐 어쩔 수 없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네, 이제 시작도 아직 못했는데 아니 제가 사실은 이거 말씀을 준비한다고 지금 일주일 내내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싶은데 10분 만에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아이들에게 정말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방황했고 이 보케이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르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깨진 관계에서 그 깨진 거로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깨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부르심이 그 다음에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서 소명이 이래 되고 그 소명이 더 나아가서 사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부르심에서 머물어서 나는 구원에만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머무른다고 하면 아직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어떤 단계로 우리를 소명에 받은 우리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원래 예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어른들에게 다 포커스 맞춰줬는데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네. 여러분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콜링에서 보케이션에서 그다음 미션으로 예, 이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 된 자들이며 의롭게 된 자들일 뿐 아니라 또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자들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되도록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당신을 통해 새마른 영혼
중고등부 따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준비해 오셨는데.